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2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지난 24일 실시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뿐 아니라 지난 2일과 지난달 18일의 탄도미사일과 지난달 9일 SLBM 발사를 모두 포함했습니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북한의 반복되는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가 정한 북한의 국제사회 의무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북한의 모든 행위가 북한의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에 기여하고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데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4월부터 연이어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면서 북한이 반복되는 안보리의 성명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데 대해 안보리 이사국들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다고 명시했습니다. 성명은 또 유엔 회원국들에게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배가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른 이행 보고서도 가능한 빨리 제출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명에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성명은 안보리 이사국들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면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이며 정치적인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24일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한반도 시간으로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언론 성명 채택에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인 25일 언론 성명을 주도한 미국은 이사국들의 반대가 없으면 동의로 간주되는 침묵 절차를 통해 언론 성명 채택을 시도했지만 이의를 제기한 이사국이 나타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때문에 침묵 절차는 26일 정오로 연장됐고 오후 11시로 또다시 변경된 끝에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정권은 사실상 북한 주민들을 노예로 만들어 비참한 생활 환경에 살게 했다면서 이는 북한 정권이 추구하는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백만 북한 인구가 그들의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건 비참한 일이라면서 미국은 북한 내 인권 상황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백악관은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북한 정권의 지속되는 도발 의지와 일부 군사 계획을 통해 국제사회 법규를 전적으로 무시하려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에 많은 우려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회담을 가졌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진 못했습니다.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10시간가량 협상을 벌인 양측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격퇴를 위한 군사협력 방안과 시리아 휴전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라브로프 장관과 시리아 사태의 군사적 해결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회담이 공정하고 성실했으며 생산성이 있었다고 평가한 뒤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만이 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상당한 합의에 이르렀지만 일부 쟁점 사안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는 실무진을 중심으로 한 추가 회담을 통해 남은 쟁점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식당 인질 테러 사건의 범인들이 사살됐습니다. 방글라데시 경찰은 27일 수도 다카 인근 지역에서 군인을 동원한 작전을 펼쳐 다카 식당 인질 테러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타밈 초우드리 등 이슬람 극단주의자 3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적의 초우드리는 방글라데시에서 자생한 테러 조직을 이끈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북한의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중국 북동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에는 오후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BOA 세계뉴스 함재아입니다.
드디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과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의 장량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기적이란 말을 하죠. 지난주 미국의 한 병원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일에 미 의학계가 놀랐습니다. 이 뇌를 갉아먹는 기생충에 감염된 11살 소년이 이 뇌가 부어오르는 뇌수막염에 걸렸다가 살아났는데요. 이 기생충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97%인데요. 10명 중 거의 다 열흘 안에 죽는다는데 의사들의 신속한 대처가 소년을 살렸습니다. 구하기 어렵다는 이 기생충 죽이는 약을 수배해서 투약한 뒤에 이 기생충이 활동하기 어려운 온도로 체온을 떨어뜨려서 물혹으로 만든 뒤에 물혹을 떼어냈습니다. 듣기에는 상당히 간단하고 마치 짜놓은 각본 같죠? 하지만 수년간의 연구에 따라 의사들은 실전에서 신속하게 또 현명하게 처치했고 미국인들은 이 의사들이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감탄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아침 다양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면서 한 주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해시태그 한 주간 미국 내 화제를 화제 단어로 알아보고요. 기자 수첩,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과 뒷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풍경, 미국 내 한반도 관련 화제성 소식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강국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 랜디 뉴먼과 라일 러브잇이 함께 부른 노래 You've got a friend in me 골라봤습니다. 힘들 때마다 우리의 우정을 떠올려 보라는 노랫말이 들어있나요? 들어보시죠. You've got a friend in me. 랜디 뉴먼과 라일 러브잇입니다.
Got a friend in me.
You got a friend in me. When the road looks rough ahead and you're miles and miles from your nice warm bed,
you just remember what your old pal said. Boy, you've got a friend in me.
Yeah, you've got a friend in me. You got a friend in me.
You got a friend in me.
If you got troubles,
I got them too. There isn't anything I wouldn't do for you.
If we stick together, we can see it through. 'Cause you got a friend in me.
Yeah, you got a friend. years go by. Our friendship will never die. You're gonna see it's our destiny. You got a friend in me.
You got a friend in me.
Yeah, you got a friend in me.
한 주간 미국에서 화제를 모았던 소식을 화제 단어로 소개하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해시태그는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 사용자들이 한 가지 소식을 묶어볼 때 사용됩니다. 이번 주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No homework. 미국 텍사스주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는 학생들에게 숙제 대신 학생들을 위한 기발한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숙제 대신 편지 한 장을 나눠줬습니다. 내용은 그리 길지 않지만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1년 동안 숙제를 내주지 않겠습니다. No homework 이라는 말이 적혀 있는데요. 아이들이 마음껏 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얘기지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밖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하고 함께 책을 읽고 일찍 잠자기, 바로 이겁니다. 재밌게 놀다가 가족과 함께 재밌게 밥 먹고 재미있는 책을 같이 보다가 일찍 자세요, 이 말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부모들이 저녁 시간에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학생들의 인성과 학습 의욕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다름 아닌 가정교육의 필요성을 주입시켰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자 같은 내용을 선포한 미국의 선생님이 이미 나왔고요. 미국의 공교육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텍사스주의 초등학교 여교사가 맡은 학급의 학생들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됩니다. 이번 주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Face Transplant. Face Transplant 이 말의 의미는 얼굴을 바꿔 심는다라는 건데요. 무슨 말일까요? 얼굴 이식 수술을 말하는 의학 용어입니다. 이 단어가 지난주 화제가 됐던 이유는 매우 심각한 화상을 입은 소방관이 1년 전에 이 수술을 받았고 지난주에 그의 근황이 소개됐기 때문인데요. 패트릭 헤드신 소방관은 2001년 이후 사소한 일상이 전혀 불가능했었습니다. 42살이었던 1년 전 미시시피주 세나토비에 사는 이 남성은 2001년에 집에서 불이 난 이후 심각한 화상으로 그야말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살지 못했습니다. 머리와 얼굴의 모든 털, 머리카락, 눈썹은 다 탄 나머지 모발이 다시 자랄 수 없는 피부가 돼버렸고 눈꺼풀도 다 녹아서 눈동자만 겨우 보일 정도에 콧날은 겨우 지탱하고 있었지만 숨을 쉴 수 있는 만큼의 통로, 입술도 녹아 없어졌습니다. 귀도 다 타 없어졌고요. 이 소방관은 당시 교통사고로 사망한 젊은 미국 남성의 얼굴을 이식받았는데요. 기부자의 얼굴에서 머리 전체 거죽을 귀와 함께 정교하게 벗겨 그대로 소방관의 얼굴에 붙이는 대수술이었고요. 당시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남성이 CNN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고가 난 뒤 내 인생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삶이 싫었죠. 하지만 지금 오늘의 난 상처를 넘어선 희망을 사람들이 보길 원하고 나와 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목숨을 위해 일했던 소방관의 다시 찾은 삶에 대한 이야기, 미국 의학계의 발전을 축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계속해서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 수첩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열심히 취재했는데요. 기자 수첩은 취재 기자들의 생생한 취재 뒷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기자 수첩을 열어보기 전에요. 먼저 한 주간 간추린 주요 소식 짚고 갑니다. 지난주 한반도 소식 가운데 정치 외교 안보 분야 소식 24일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가 앞으로 북한 여행 경보를 3개월마다 한 번씩 갱신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초 의회를 통과한 대북 제재 강화법에 따라 반년 넘게 걸렸던 경보 발령 시차를 대폭 줄이기로 한 건데요. 관련해서 심층 취재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24일 오전 동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진행한 시험 발사 가운데 가장 먼 500km를 비행했는데요.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가 자멸의 길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 미국의 전문가들이 엇갈린 분석을 내놨는데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시험 발사로 진전을 보였지만 여전히 점증하는 위협 수준이라는 의견.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거의 실질적인 위협 단계에 달했다면서 미사일보다 잠수함의 잠항 능력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5일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 정권을 계속 압박하고 고립시킬 것이란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한반도에 배치 예정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방어적 성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24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추진됐던 언론 성명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잠수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성공 중의 성공이라면서 북한이 핵 군사 대국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핵무기와 운반수단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해서 핵무력 증강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한반도 주요 소식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자 수첩 열어볼 시간이죠. 백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상상만 해도 즐거운 게 여행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 뭐 별로 밝지 않은 여행 소식이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좀 어둡습니다. 네. 여행은 여행인데요. 여행 경고자가 붙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그렇게 가지 말라는 여행, 북한 여행 얘기입니다.
네.
국무부가 이제부터 북한 여행을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가지 말라 이런 경고를요. 전보다 훨씬 자주 할 것이라고 이렇게 공식화했습니다.
네. 예. 북한 여행 경보라는 것도 국무부에서 발표했던 거죠.
예, 뭐 많이 들으셨죠.
네.
미국인이 뭐 방문을 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에 어떻든 뭐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곳들을 국무부가 따로 전 세계에 이렇게 분류를 해놓는데요.
네.
북한이 뭐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라 할 수 있겠고요.
네.
말씀하신 북한 여행 경보는 제가 찾아보니까 그동안 기사는 굉장히 여러 번 썼는데 네. 2010년 8월 27일자로 처음 발표한 걸로 제가 썼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북한이 자꾸 미국인 관광객들을 체포하고 또 구금을 하고 거기다가 실제로 노동수용소에 수감해서 노동까지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관례 때문에 미국이 자국민 여행을 북한 여행을 공식적으로 만류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원래 얼마 만에 한 번씩 그런 경보를 발령했던 건가요? 또 그게 얼마나 빨라진 건가요?
원칙상으로는 6개월 한 번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갱신을 하도록 한 건데요. 국무부 외교 업무 매뉴얼이라는 일종의 지침서겠죠. 이런 네. 문서에 그렇게 딱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뭐 6개월, 7개월도 걸렸다가 1년까지 걸린 적도 있었고요. 네. 그게 뭐 그 이상 걸렸던 적도 있고 그러다가 지난 2월에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이라는 법이 생겼습니다. 뭐 저희 방송 통해서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이제 국무부 외교 업무 매뉴얼 대신에 이 제재법을 따르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국무부도 3개월에 한 번씩 기존처럼 뭐 6개월이나 뭐 1년 넘기는 그런 경우는 없게 되고 3개월에 한 번씩 북한 여행 경보를 새로 작성을 하고 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로부터 직접 확인한 내용이고요.
네, 그러니까 국무부가 그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북한에 여행 가지 말라고 경고를 하다가 이제는 뭐 3개월에 한 번씩 계절마다
네, 90일이죠. 네.
예,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상기시켜 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네. 네. 그러게 말입니다. 뭐 그래도 갈 사람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무리 말려도 지금 북한 여행을 아예 미국 정부 차원에서 금지를 하지 않는 한 뭐 사람들, 관광객들 호기심까지 말릴 수는 없겠죠.
네.
대신 미국이 북한의 미국인 억류 관행을 이런 그 경보를 통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요.
네.
핵 문제에 사실 그동안 인권 문제가 좀 밀렸던 그런 감이 없지 않은데 이 인권 카드를 이제 앞으로 적극적으로 꺼내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미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계속 거론을 하고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본격화된 지는
네.
계속 인권을 개선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그 압박 조치, 여행 경보를 더 자주 갱신하는 이런 조치를 하나 더 얹어놓은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뭐 최근 사실 몇 년 동안에요. 북한 인권 얘기를 핵 문제만큼이나 많이 거론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게 그런 분위기가 지금 계속 이어져 와서 지금 더 강화된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네.
쭉 그런 움직임을 따라가 보면요. 2014년 2월까지 이런 특정 날짜까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존 케리 국무장관이 북한 얘기를 꺼내면서 사악하고 사악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워낙 중요한 계기가 된 발언이었어요. 한번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It's an evil, evil place and it requires enormous focus by the world.
네. 미 고위 당국자가 어떤 한 나라를 지목해서 이렇게 악으로 규정하는 게 참 드문 일인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큰 뉴스가 될 정도로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발언인데
네.
아마 1980년대에 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당시에 옛 소련이죠. Evil Empire, 이렇게
네.
악의 제국이라고 불러서
영화 제목 같아요.
네, 지금까지도 뭐 회자될 정도로 당시 굉장히 그 여파가 컸던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0년대 초에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라고 꼽아서 또 얼마나 그게 논란이 됐습니까?
네.
그런데 케리 장관이면은 사실 당시에 부시 대통령이 그런 대북 강경 태도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했던 인물이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지금 와서 사악한 곳 북한을 오히려 더 강도 높게 비난을 했고 이게 한 지금 어느 정도 된 거 한 2년 넘었는데요. 2년
네.
반 정도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북한의 인권 압박 시발점이 된 중요한 날이더라라는 겁니다.
2014년 2월
예.
사악하고 사악한 곳
예.
이게 북한 인권 압박의 시발점이 됐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그 여행 경보 갱신 기간 단축 얘기를 하다가 뭐 여기까지 왔는데요.
예.
이게 다 인권 압박으로 연결이 된 거네요.
그렇죠. 다 연결된 얘기입니다.
네.
방금 케리 장관 발언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때부터 이제 북핵 문제만 당시에는 국무부 고위 관리들이 아주 매달렸었는데
네.
성공하지 못한 채요.
네.
이때부터는 이제 너도 나도 북한 인권 유린 실태를 덩달아서 지적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2014년 내내 그런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그해 말에 이제 국무부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 공개 캠페인까지 시작을 하고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거든요.
네.
저도 그 기자회견 자리에 있었는데
네.
이게 2014년으로 그친 게 아니고요. 다음에도 뭐 계속됐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탈북자하고 직접 만나고 또 북한에 의한 납치와 강제 실종 문제 한국도 물론 이게 굉장한 큰 이슈지만 일본에서도 굉장히 첨예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렇죠.
부분을 직접 이제 국무부가 제기를 하고
네.
압박이 아주 구체화된 거죠.
네. 또 그때부터 탈북자들이 국제사회 무대에 많이 섰던 또 계기가 된 것도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북한이 인권 압박에 크게 반발하기 시작한 것도 또 그 시기겠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네.
2014년 가을입니다. 그때 15년 만에 북한 외무상, 리수용 외무상이었죠. 당시에는.
네.
직접 유엔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입장, 특히 우리 인권 문제 전혀 없다 이런 입장을 적극 개진을 했는데요. 또 장일훈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가 아예 북한 BOA와의 인터뷰를 해서
네.
그 중간에 미국의 인권 압박에 아주 극도로 불쾌한 심경을 거듭거듭 드러냈습니다.
네, 그때 장일훈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를 백 기자가 인터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건요.
네.
저는 뭐 당시에 첨예한 이슈였던 핵 문제라든지 미북 협상 또 당시 또 케네스 배시가 억류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인 억류 문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그 물어보려고 하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면서도
네.
자꾸 대답이 주제가 미국의 대북 인권 압박의 부당성 쪽으로 답변을 하는 겁니다.
네.
그만큼 그 저하고 인터뷰 와중에도 그 부분을 자꾸 부각을 시키려고 해서 저도 사실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고 질문을
네.
바꿔가면서 던졌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그게 장 대사와의 2014년 10월 20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인터뷰 발언 그 부분만 제가 발췌해서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치범 자체란 말도 모르고 정치범 수용소는 그러니까 있을 필요도 없고 없다. 아야 완전 조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 캐테고리컬리 토털리 리젝트 했는데 이제 와서는 자꾸 이거 뭐 우리 수뇌부 걸고 도는 데는 우리 진짜 참기 힘듭니다 이거.
네. 수뇌부 걸고 드는 데는 참기 힘들다.
네.
그러니까 뭐 결국 김정은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들리는데요.
네. 수뇌부 그야말로 최고 존엄이죠.
네.
김정은 당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을 인권유린의 가해자로 국제사법 체계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 이런 움직임 기억하실 겁니다. 유엔에서
네.
그런 논의가 시작이 됐던 때거든요. 이게 결정적으로 북한을 자극시켰고 또 격분시킨 겁니다. 혹은 또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격분한다 이런 부분을 또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또 오히려 이렇게 격한 반응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인권 압박에 좀 효과를 보고 있구나.
네, 오히려
이렇게, 네.
네, 말해주는 거죠. 그런
네.
부분을 북한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움직이게 만들었다라는 게 뭐 사실 그 핵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그런 반응을 안 보였었거든요.
네.
특히 인권 유린의 주범을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최고 존엄이죠. 김정은으로 좁혀가는 미국의 전략이 이렇게 북한을 움직이게 만든 기폭제가 됐다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인권 문제 역시 김정은 정권의 치명적 약점이다라는 또 방증으로도 읽혔고요.
네, 그런 약점을 미국 정부가 계속 파고들죠.
그렇습니다.
네, 그 뒤로 또 인권 압박이 오히려 강해졌잖아요.
예, 아주 강해졌죠.
네, 이게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 행정명령을 발표한 시기하고 겹치잖아요.
예, 행정명령이요. 2015년이 발자마자 발동되니까요. 사실 그대로 뭐 연속성상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중요한 게요. 또 당시에는 북한 소니 영화사 해킹 아주 큰 사건이었죠.
네.
여기에 오바마 대통령이 대응해서 발표한 조치들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특이하게 해킹에 대한 대응인데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 또 모종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사실 그때만 해도 해킹에 대한 대응책 속에 웬 인권 이런 그 의문이 들었었고
네.
크게 주목도 사실 못 받았었습니다.
네.
기사에도 인권에 대한 제재 조치를 준비한다라는 한 줄 정도로 처리가 됐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였냐면요.
네.
미국이 이후에 북한 인권 유린 가해자를 하나하나 조사해서 지목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네.
실제로 이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첫 대북 인권 제재가 바로 지난달 발표가 됐으니까요.
네. 좀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네.
예. 자, 그러면은 미국의 이런 인권 압박의 결과라고 할까요? 목적이라고 할까요? 미국이 어떤 그림을 염두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걸까요?
네. 그건 뭐 제가 대답하기보다는
네.
전문가의 시각을 여러 사람 얘기를 사실 들어봤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직접 뭐 정책을 위반했었던 게리 세이머라고 하는 백악관 국가안보의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을 지낸 아주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입니다.
네.
이분은 이런 대북 인권 압박을 오히려 외교적 지렛대 강화를 위한 사전 정지 노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대북 지렛대를 더 구축하기 전에 북한과 뭐 섣불리 외교에 나서는 건 결국 비생산적일 것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증명이 됐으니까요.
네.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제, 특히 인권 제재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라고 세이모 전 조정관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네. 자, 이런 접근이 과연 성공할지.
사실 이런 분석을 하는 세이머 조정관 역시 성공하기 힘들 것으로 봤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북한과의 외교나 협상보다 인권 압박 쪽에 무게를 두는 미국이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를 포기한 게 아니고요.
네.
효과적인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 뭐 세이머는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네.
그런 분위기를 깔기 위해서 더 앞으로 효과적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네.
미국 차기 정부 때라도 말이죠.
네. 자, 기자 수첩 여기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미국이 북한 여행 경보를 90일마다 갱신하기로 한 소식, 심층 취재로 백성원 기자의 보도를 전해드렸었는데 이 북한 여행경보 얘기로 시작했는데 또 여기에는 깊이 들여다보니까 미국의 대북 접근법과 관련한 보다 깊은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두 번째 노래 한번 들어보죠. 1960년에서 70년 사이에 활동했던 미국 밴드입니다. 브래드라는 이름의 밴드인데요. 노래 제목은 Make It With You. 당신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노랫말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브래드가 부릅니다. Make it with you.
Maybe climbing on rainbows, but baby, here goes. Dreams, they're for those who sleep. Life is for us to keep. And if you're wondering what this song with you, I really think that we could make it good. No, you don't know me well, and every little thing only time will tell. If you believe the things that I do, see it through. Life can be short or long. Love can be right or wrong. And if I chose the one I'd like to help me through, I'd like to make it with you.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미국 내 탈북 난민 수가요, 이번 달로 200명이 됐습니다. 미 의회가 의결한 북한 인권법에 따라서 지난 2006년 첫 번째 탈북 난민이 미국에 들어온 지 10년 만의 일인데요. 미국 내 탈북자들은 미국의 난민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4년에 제정된 미국의 북한 인권법에 따라 탈북자가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처음 입국한 건 2006년 5월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8월 11일, 3명의 탈북자가 미국에 입국하면서 미국 내 탈북 난민 수는 총 200명이 됐습니다. 지난 2008년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온 50대 남성 찰스 김 씨는 200명이라는 숫자가 작지만 문제는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좋은 게 당연히 아닌 이상은 다 먹고 살게 할 곳이다 하는 걸 다 하게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해줬고, 또 그게 다 모든 난민이 미국 들어오면 다 우리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다 먹고 살고 다 잘 살아요. 근데
김 씨는 미국 정부의 지원이 제한적이라면서도 자신은 정작 초기 도움을 충분히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미국에 들어온 뒤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난민 정책에 대해 불만을 가져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탈북자들이라고 북한 사람들하고 특별하게 뭐 그렇게 해주려고는 안 하는 거고, 지금 법도 제대로만 하면 괜찮은 법이 아닙니까? 뭐 이상도 오케이 주고서 이상 뭐 와서 운영 열어주고 써서 주고 뭐 사게끔 다 뭐 일자리 잡을 때까지 집 렌트비도 다 내주고 돈 다 주고 하는데, 뭐 많이 안 줘도 어쨌든 간자가 많이 안 줘도 먹고 사게끔 해주는데 일자리까지 찾아주고 하는데 그 이상도 오케이 좋겠습니까?
김 씨는 미국 정부의 제한적인 지원 정책이 오히려 자신을 자립하게 만들었고, 통역 등이 필요한 경우 한인단체가 아닌 국제구호위원회에 소소한 도움을 받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난민들에게 정착금이나 집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 식품 구매권, 월세, 교통비, 의료 혜택 등을 제공하는 동시에 직업을 알선해 주는데요. 고정 수입이 생기면 8개월 후 지원을 중단합니다. 김 씨는 탈북자들이 미국 정부의 이런 난민 정책에 대한 정보를 망명 신청 시 알게 된다면서 미국의 난민 정책을 모르고 미국을 선택하는 탈북자들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한국에 가기 위해 탈북했고 이후 캄보디아 난민촌에 머물다 미국으로 목적지를 바꿨는데요. 당시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자들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급작스럽게 결정한 미국행이지만 세계 최강국이라는 점과 노력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나라라는 걸 알고 선택했고 후회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한국 가려는 대열에 들어섰다가 바꿔서 미국으로 간 거죠. 아니 우리도 이걸 미국 가자는 누구도 말해, 나는 손두부키 미국 가고 싶으니까 확 나더라고요. 미국 가니까는 뭐 아무래도 내 생각도 그랬죠. 또 뭐 미국이란 건 큰 나라고 한국은 조그만 나라인데 아무래도 뭐 고향 떠나는 거 굳이 못 숨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지난 2010년 100번째 탈북 난민으로 미국에 입국한 40대 탈북 남성 앤드류 조 씨는 미국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었고 한국 내 탈북자들이 겪는 어려움 역시 들어봤기 때문에 미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조 씨는 미국 정부가 알선한 직장을 갖게 된 후 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직장을 얻고 생활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지금 미국의 난민 정책이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200명이란 숫자가 적은 이유는 탈북자들이 한국행을 선호하기 때문이지 미국의 정책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이 불어날 수도 없어요. 대부분 선택을 한국으로 하고요. 꼭 미국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기필코 자기가 미국을 원해서 들어온 거예요. 절대 미국이 원하는데 안 된다고 막지는 않았어요.
조 씨는 미국이 한국처럼 정착금을 주고 집도 주고 한다면 미국행을 원하는 탈북자들이 더 많아지겠지만 탈북자들에게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립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 정부의 난민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다만 조 씨는 미국에서 망명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는 탈북자들이 많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포용력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일단 그들도 북한 사람으로서 한국 사회나 미국 사회는 어디 가서 정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문화에서 받는 정신적 고통이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해요. 좀 이해를 해서 받아주면 좋죠. 그들도 오죽했으면 뭐 또 한국에서 미국까지 왔겠어요. 사실은 한국에서 그만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한국이나 다른 나라를 거쳐왔다 하더라도 이들이 북한 사람인 건 달라지지 않기에 미국 정부가 이 점을 고려해달라는 설명입니다. 2007년 미국에 입국한 제임스 리 씨는 한국 내 탈북자들이 특혜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건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에서는요, 그 무슨 난민이라도 준다기보다도요, 일단 난민 신청만 해도요, 한 달에 1,200불씩 줘요. 4인 가족 기준으로. 지금 의료는 뭐 그 나라 정책 자체가 무료고, 난민에도 무료로 다 치료해 주고요. 거긴 무료 치료제니까. 그리고 돈, 생활비로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한국에서 은탁 지원 많이 준다는 건 그래야 정말 한 명당 오면 뭐 200만 원, 300만 원, 2천 불, 3천 달러로 한 사람에 2천 불, 3천 불도 안 되는 돈 그냥 집중해주고 그 임대보증금 대신해서 그 임대주택은 자기 주택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건 한국 국민들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저렴하게 북한 사람들하고 같은 수준에서 임대주택을 받게 돼 있어요. 신청을 하면요. 그걸 특혜라고 할, 지금 이 문명 사회에서 그걸 특혜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리 씨는 그러면서 10년 만에 200명의 탈북자가 미국에 들어온 것에 대해 수는 적지만 미국 정부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작죠. 너무 작은데 미국 측에서도 사정에 뭐 정부 측에서도 사정은 있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이라면 되지 않겠나. 또 더 좋게는요, 미국 정부에서 우속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북한 난민들을 찾아다니면서까지 뭐 자기 나라에 갖겠다라고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뭐 NGO 단체라든가 아니면 뭐 교회적인 인권단 교회라든가 인권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북한 사람들 많이 발굴해가지고 미국 측 대사관이나 미국 측 동사관 이런 데 연결을 해가지고 많이 좋을 수 있겠고. 그 사이에 커넥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미국 내 탈북자들은 탈북자들을 미국에 더 많이 들어오게 하는 역할은 미국 밖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며 국제기구나 인권단체, 교회 등 민간 차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찰스 김 씨는 캄보디아 난민촌에서 유엔기구에 미국행을 요구했지만 여러 차례 거절당했다면서 해외에서 미국 망명을 시도하는 탈북자들을 돕는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했습니다. 탈북자들은 200명이라는 적은 수에 자신들이 포함된 것에 큰 의미를 뒀는데요. 북한 사람들은 서로 깊은 유대감을 갖고 있다면서 탈북자들의 미국행이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이었습니다.
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시간입니다.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콜럼버스를 통해 신대륙을 처음 유럽에 소개했던 스페인은 총과 대포를 앞세워 인디언 제국을 멸망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신대륙을 가장 먼저 탐사한 스페인은 유럽의 최강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처음 신세계 탐험을 지원한 것은 1578년이었죠.
저 넓은 신세계 땅은 시작은 스페인이 먼저 했지만 그 땅의 주인은 우리 영국이 돼야 합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1부 미지의 신대륙 탐험.
영국인 중에서 처음으로 신대륙 정착을 시도한 사람은 군인이자 항해가인 길버트였습니다. 그는 엘리자베스 1세에게 6년 만기의 치컷장을 얻어서 1578년 11월 19일 최초의 항해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부실한 장비와 탐험대의 훈련 부족으로 첫 탐험은 실패로 돌아갔고요. 1583년 6월 다시 플리머스를 출발해서 2차 항해에 나섰습니다.
약 두 달간의 항해 끝에 세인트 존스만에 도착한 험프리 길버트는 영국 여왕의 이름으로 신대륙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위대한 영국의 기사여, 하루빨리 신세계로 떠나 이교도들의 땅을 차지하라.
하지만 영국 최초의 식민지 정착지를 건설하는 데는 실패했고 영국으로 돌아오던 중 폭풍우를 만나 사망했습니다.
험프리 길버트의 뒤를 이어 그의 이복 동생인 월터 랠리경이 북아메리카 동부 해안지대 탐사를 위해서 여러 척의 선박을 파견했습니다. 영국의 군인이자 탐험가며 시인이기도 한 랠리는 자신이 도착한 동부 해안 지역을 버지니아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영예를 돌리기 위해서였는데요. 하지만 랠리 역시 영국 식민지 건설에는 실패했습니다.
험프리 길버트와 월터 랠리 형제를 시작으로 영국은 본격적으로 신대륙 정착을 시도했습니다. 1589년 100여 명의 영국인들이 노스캐롤라이나 해안에 있는 로노크 섬에 정착했고 이들은 1년 뒤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여자와 아이들이 포함된 또 다른 영국인들이 로노크 섬으로 이주했습니다.
영국은 신대륙 이주자들을 위해 보급품을 실은 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보급선은 로노크 섬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신대륙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스페인 해군이 영국에 공격을 감행했기 때문인데요. 영국 해군은 비록 적은 규모였지만 강력한 폭풍의 힘을 빌어 스페인의 대규모 함대를 눌렀습니다. 이 전쟁으로 스페인은 더 이상 영국의 탐사 활동을 저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1590년 드디어 영국의 보급선이 로노크 섬에 도착했습니다. 보급선이 도착했을 때 여자와 아이들이 포함된 영국인들 가운데 생존자는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왕폐하, 신대륙 땅 로노크 섬에 정착했던 우리 국민들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사라졌습니다.
스페인과 전쟁을 하는 동안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말하라.
스페인 함대와 전쟁을 치르느라 보급선이 지연되는 동안 그 섬에 있던 우리 영국인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뿐 아무것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 국민들이 사라졌는데 아무것도 파악할 수가 없다는 말인가, 경의 말은?
보급선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 인디언 원주민들에게 흡수됐을 거란 말도 있는데 그것도 추측일 뿐입니다. 워낙 먼 곳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 여기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멀어서 보급품을 보내기도 힘들고 내 백성들을 관리하는 것도 어렵다.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습니다, 여왕폐하.
그렇다면 스페인과 전쟁을 치러가면서까지 굳이 신대륙 땅을 욕심낼 이유가 없겠군. 더 이상 보급 조치를 취할 필요도 없고. 들어라.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영국은 신대륙 탐사를 전면 중단한다.
영국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세상을 떠난 1603년까지 신대륙 탐사를 중단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멀리 떨어진 정착지에 보급품을 보내고 관리를 하는 게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인지 깨닫고 더 이상 보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영국은 신대륙 땅에 본격적으로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1606년 새 영국왕 제임스 1세는 두 개 회사를 지정해서 영국령으로 돼 있던 버지니아에 식민지를 건설할 수 있는 허가를 내렸습니다.
난 신대륙으로 갈 겁니다. 요즘 런던 회사에서 제임스 1세 국왕님의 허가를 받고 신대륙에 갈 사람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땅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 오라고 선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무리 백날 일해봐야 쥐구멍에 벼뜨는 날 없을 거고 뭐 가서 새 인생을 한번 살아보려고요. 신대륙에 가면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한 땅을 가질 수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열심히 한번 살아볼랍니다.
허가를 받은 회사 중 하나는 런던 버지니아 컴퍼니 혹은 런던 회사라고 불리는 무역 회사였습니다. 1606년 런던 회사는 100여 명의 영국인들을 데리고 버지니아로 향했고 제임스 타운이라는 마을을 건설했습니다. 신대륙에서 영국인이 최초로 영구적으로 정착했던 식민지가 세워진 건데요. 정착민들은 영국의 제임스 1세 왕을 기념해서 이곳의 이름을 제임스 타운이라고 지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은 날마다 기쁨이고 기적이다. 어리석은 자는 기적을 바라고 현명한 자는 기적을 만든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죽을 줄만 알았던 환자를 살려낸 의사들이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냈듯이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는 한 주 하루하루 기적 같은 시간을 살아가시면 좋겠네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0년 8월 27일 오늘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7차 동일국제 국민회의는 제11대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전두환 국가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 한국의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한 해 전 전두환을 포함한 신군부 세력은 12.12 사태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고 이에 최규하 대통령은 열흘 전인 1980년 8월 16일 5.18 민주화운동 등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평화적 정권 이양을 위해 대통령직을 사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보궐선거가 실시됐고 전두환은 선거에 단독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에서 전두환은 통일 주체 국민회의 제적 대의원 2,540명 가운데 2,524명의 찬성표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6개월 동안의 잔여 임기를 마친 뒤 이듬해 1981년 2월 새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이후 한국국회는 1988년 제6공화국 출범 직후 1980년 5.18 광주민주화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고 이때부터 2년 동안 전두환은 강원도에 있는 백담사에서 은둔 생활을 시작합니다. 1999년 8월 27일 오늘
But Michael Johnson is going away. Away from this field he goes. And he's done it. He's got that world record.
미국의 육상 선수인 마이클 존슨이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400m를 43초 18에 달려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이 기록은 11년 만에 갱신된 남자 육상 400m 세계 신기록이었습니다. 육상 종목 중 쉽게 깨지지 않는 것 중 하나인 이 남자 400m 세계 기록은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미국의 리 에번스 선수가 43초 86으로 뛰어 첫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그 20년이 지난 1988년 미국의 버치 레이놀즈 선수가 400m를 43초 29로 뛰어 종전의 기록을 0.57초 단축하며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그 1999년 오늘 미국의 마이클 존슨이 종전의 세계 기록을 0.11초 단축한 43초 18을 기록하며 새로운 주인공으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비오웨이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